경제로그 시베리아 모피 러시아 제국을 탄생시키다. 러시아는 세계 대륙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나라지만 그 출발지였던 모스크바 공국은 15세기만 해도 한반도의 두세 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공국은 200년에 걸친 몽골 지배로부터 독립한 상태였는데요. 16세기 이반 4세가 차르라고 불리는 군주에 오르자 그는 오랫동안 모스크바 공국을 위협했던 몽골의 잔여 국가를 병합하고 강력한 전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이반 4세의 중앙 집권과 군대가 워낙 강해서 주변 지역의 몽골족 후예인 타타르인들은 자진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모스크바 공국의 영토 정복에 대한 욕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이 무렵 모스크바 공국은 서유럽과의 교역에서 모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중세 초부터 유럽에서는 모피가 인기 수입품 중 하나였는데요. 13세기 모피 수요가 급증해 모피가 귀해지자 비버가죽은 왕과 귀족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이 말해주듯이 흰 담비는 귀족 부인들 사이에선 애완용 동물로도 인기였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큰 수익이 되는 모피 산업을 점차 국가적으로 장려했고 유럽의 모피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모피 산업과 함께 모피의 자원도 급속히 고갈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반 4세는 모피가 풍부한 시베리아를 중요하게 보고 스트로가노프 가문에게 시베리아의 모피 자원 개발권과 영토 개척권을 허락하게 됩니다. 기업이 탄생하기 전에는 가문들이 경제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스트로가노프 가문에게 모피산업 특권을 하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문은 카자크 용병을 이끌고 우랄산맥을 넘어 1582년에 시비르크 항국, 즉 시베리아 중심을 점령한 후 시베리아의 넓은 영토를 이반 4세에 헌납했습니다. 그곳 시베리아의 검은 담비는 모피 중 최상품이었고 이를 찾아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이주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쪽으로 향한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 모피를 통해 얻은 수입은 러시아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이르렀는데요. 정복 과정에서 상인들이 먼저 모피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세금의 일환으로 모피를 바치도록 하고 모피를 구입해서 나가는 외국 무역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통관료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이제 해협 너머로 손을 뻗쳤습니다. 다행히 그가 고용한 덴마크인이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를 발견했고 그곳이 새로운 모피 지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모피에 대한 수요가 시베리아보다 낮고 그 개체수가 급감하는 등 알래스카의 경제적 가치는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알래스카를 점령해 나가는 속도는 시베리아 정복 속도보다 훨씬 느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훗날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알래스카가 당시 적국인 영국과 맞닿아 있는 위기감 때문에 미국에 겨우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이처럼 모피가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서 수세기 동안 모피 수입으로 러시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모피의 경제적 가치가 러시아를 알래스카까지 영토 확장을 이끈 동력이었습니다. 우랄산맥을 넘어 태평양 연안까지 하루 평균 약 100제곱킬로미터라는 엄청난 확장 속도는 경제적 동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미 신대륙의 모피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19세기부터 러시아의 모피 무역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모피로 대제국을 호령했던 러시아였지만 그 영광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